28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던지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물을 던져서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상인자를 건져내며 그가 피하였던 높이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만든 자여 상인까지 거기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를 피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에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통해 도피성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인데 또 이 10월의 마지막 우리 받는 은혜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0월 한 달 교회의 의미와 또 교회의 목적, 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무슨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계획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 교회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자 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보면서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가 어둡습니다. 들으면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드리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던 귀가 듣게 하시고 닫힌 마음이 열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으며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뜻이 있는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민수기 35장 이 장에는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도피성 규례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었습니다. 가나안을 다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특별한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도피성이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지역 전체 이렇게 거주하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여섯 성읍을 선택해서 이 성읍은 특별한 성읍이 된 것입니다.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이 되었는가 하면 말 그대로 도피할 수 있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 이쪽에 세 개, 그 다음에 요단강 저쪽에 세 개 해서 이 여섯 개의 성읍은 누가 도피를 하는 그러한 성이 된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도피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이방인이나 혹은 그 중에 우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누구든지 막론하고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살인죄에 해당했을 때, 그때 그 죄를 당하고 그 다음엔 살인을 했으면 그럼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피는 피로, 아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였으면 반드시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이 도피성에 피하여서 죽지 않을 수 있게 하신 그러한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원한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하고 탁 죽이는 그런 거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잠깐 나왔는데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그런데 죽은 거예요. 기회를 엿보미 없이 무엇을 던졌는데 에이 화가 나서 딱 던졌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맞아서 죽는다든지, 혹은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는데 근데 그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대가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살리려는 것이에요. 그 안타까운 상황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 부지 중에라는 것은 그 일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게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했는데 그게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죄인이 되었을 때 그를 구제해야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도피성 규례였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때가 있습니다. 설마 그게 그렇게 될까 싶어서 유혹에 이끌려서 조금 가다 보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도 댓글 내가 이렇게 단다고 해서 정말 이 댓글 당사자가 죽을까? 이렇게 생각 못하고 그냥 댓글을 달았는데 그거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설마 죽겠나 싶어서 돌을 던지거나 왜 이러세요 하고 밀치거나 그런데 뒤로 넘어져 머리 부딪혀서 죽는다든지, 혹은 무엇을 던졌는데 그게 정말 아주 이 정곡에 맞아서 죽게 된다든지,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안타깝고 그리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회복될 수 있는, 왜냐하면 정말 악한 의도가 있는 그런 정말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니까 그를 회개할 수 있고 돌이켜서 원래대로의 깨끗한, 앞으로 다시는 누구를 밀치지 않도록, 다시는 무엇을 던지지 않도록, 다시는 예?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도피성 규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악한 흉악범들과 함께 분류돼서 그들의 인생이 파괴되고 그들의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끝나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도피성을 미리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지역에 있던지, 이게 요단 이편의 세계, 요단 저편의 세계니까 어느 지역에 있던지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를 죽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원한을 갖는 뭐 오빠라든지 뭐 누이라든지 동생이라든지 아버지라든지 뭐 삼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 사형에 처해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걸 피하는 방법은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에요. 그 원한을, 그 피의 보수를,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살인당하는 것을, 내가 살인을 했지만 또다시 내가 죽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가족이 있고 그 이전에 산업이 있고 그 이전에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빨리 자기도 죽지 않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러면 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번 도피성의 죄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제 나올 수 있느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없이 누구를 밀쳤는데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도망가서 도피성에 들어왔어요. 뭐 아무것도 챙겨온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러면 이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맞이합니다. 당신이 그런 정말 불의한 일로 이렇게 오시게 됐냐고 맞이합니다. 그럼 이제 좀 경황이 없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의 마음도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레위인들이 받아주면 거기서 좀 지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도 얻게 되고 또 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 거기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되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도피성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그 사람이 살인자에 의해서 죽지 않고 자기가 행한 데 죄값을 받지 않고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이 도피성 규례의 정말 특별한 점이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느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나아갈 때를 기다리는데 나아갈 때는 언제입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건 뭐냐면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까? 언제 죽을까? 만약에 대제사장이 건강하기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뭐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30년도 좋은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빨리 죽어줘야만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면 그럼 누가 죽여도 이 사람을 죽인 거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나는 죽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누가 칼로 찔러도 아무 원한 억울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도피자이니까. 그러니까는 도피성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 도피성에서 기다리는데 기다리면서 간절히 바라는 건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내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내가 내 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내가 내 자식들을 만나고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내가 내 땅으로 돌아가고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내가 내 산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간절히 대제사장이 죽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아마 예상컨대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뭐냐면 한 가지 유형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끝끝내 거기 있는 사람들과 화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위인들이 이제 이 도피성에 사는 원 거주자인데 자기가 도망자로 들어온 겁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밥도 먹겠죠. 혹은 일도 하겠죠. 뭐 농사도 짓겠죠. 물건도 사고 팔고 하겠죠. 그런데 이 도망자는 끝끝내 그들과 거리를 탁 두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도피성이 있으면 저 구석에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고개 푹 숙이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 대제사장이 죽을까? 언제 대제사장이 죽을까? 레위인들의 삶은 그들은 날 때부터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철저히 정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본 적이 없어요. 레위인들의 삶이 아니라 자기는 다른 지파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때로 뭐 장사도 하고 그때는 때로 뭔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행락을 하기도 하고 저렇게 즐거움 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레위인들과 살면서 이 사람들은 뭐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놀는 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말씀만 경고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도망자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즐거운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술도 없고 담배도 없고 노는 것도 없고 춤추는 것도 없고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그들과 합류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혼자서 자기 혼자의 삶 속에서 하여튼 내가 오긴 왔지만 네, 대제사장 죽으면 난 도망간다. 대제사장 죽으면 나는 자유다. 대제사장만 죽으면 나는 헐헐 날아다닐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비록 그러한 삶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레위인들의 삶을 보면서 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의 삶을 볼 것입니다. 조금씩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삶이구나.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감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삶에 동원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슬픔이 될 것입니다. 안타까움이 될 것입니다. 정 들은 거예요. 도피성에 살면서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떠나갈 때는 슬픔을 가지고 아쉬움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끝끝내 변화되지 않고 대제사장의 죽기만을 기다렸다가 결국은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다시 원상태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의 마음은 변화되어 그의 마음은 감화되어 그의 마음은 열려서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되든지 이 두 가지의 결과는 결국 그 마음속에 있는 목표를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부지중의 죄를 지은 것은 똑같아요. 알지 못하고 밀쳤다든지 알지 못하고 던졌다든지 알지 못하고 행했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 내가 그렇게 된 것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게 되는 것 그것은 겉으로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속으로 그것을 정말 회개하는지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것을 정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선한 양심이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러는지 입으로만 그러는지 입으로만 용서해달라고 하고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하고 지금 당장 내 체면만 살리려고 하는지 그것은 그 이후에 도피사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정말로 회개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회개한 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화됩니다. 회개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이것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습관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회개도 역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정말로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변화되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금 당장 죽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부지중에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가 감화될 수 있다. 그가 회복될 수 있다. 그가 변화될 수 있다. 정말 그가 깨끗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내가 죽였다는 것은 이것은 이건 더할 나위 없는 충격입니다. 내 말로, 내 행위로, 내 언행으로, 내 어떤 동작으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됩니다.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도피성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서 회복되어집니다. 정말 의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정신이 나갔나? 내가 정말 사탄의 유혹을 받았나? 내가 그때는 내 감정에 너무 휩쓸렸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도피성에 있는 삶 속에서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나 내가 손쉽게 남을 밀쳤는지 내가 평소에도 얼마나 사람들을 그렇게 밀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반응은 언제나 과격하고 언제나 경직되고 내 반응은 언제나 분노에 차있고 그러니 결국 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구나 원래. 원래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구나. 안타깝게 그 선을 넘은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덜 밀쳤으면 그럼 살 수 있었을 텐데가 아닌 것입니다. 아예 밀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던졌는데 그게 하필 그 사람을 맞고 죽었을까? 문제는 평소에도 던지는 바로 이 습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 정말 뼛속까지 삶 속에서 변화되고 발전시키게 되기를 원하셔서 도피성에 보내어주시고 도피성에서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화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해 주었어야 되는데 내가 불쌍히 여겼어야 되는데 내가 그저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냥 확 그렇게 해버렸지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었군요. 용납하는 것이었군요. 인내하는 것이었군요. 그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악한 의도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사실은 정말 악한 의도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 악한 의도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악한 의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못할 때 그렇게 해서 죄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도피성에 살아가면서 그 모든 핵심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왜 저러고 살며 도대체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며 대제사장의 의미가 뭘까를 보게 됩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원래 대제사장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백성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고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 대제사장의 희생을 통해, 대제사장의 헌신을 통해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 대제사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 대제사장을 통해 죄를 사함 받는구나. 이것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내 죄 사함을 받는 이유는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희생해주고 나를 위해 헌신해주는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제까지 한 번도 사랑받아보지 못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악하게 살면서 온전치 못하게 살면서 내 행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줘야 될까 어떻게 갚아줘야 될까 그것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죄를 사해준다는 것을 볼 때 그때 그의 마음이 열리고 감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나게 됐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 어떻게 자유롭게 하시냐면 대제사장의 희생을 통해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이전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뉘우치게 되고 내가 정말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이제 그 속에서 내가 다시 나가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리라 내가 변화된 삶을 살리라 라고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감화 속에서 이러한 회복 속에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었대. 대제사장이 죽었어.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아,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분이 죽음으로써 내가 자유를 얻는구나. 그분의 죽음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죽음으로써 내가 평안을 누리는구나. 그분이 죽으니까 내가 생명을 얻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저 집에만 가고 싶어 했겠죠.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도피성이 살아가면서 대제사장과의 관계가 생기고 이제 대제사장의 죽음이 대제사장의 그 희생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임을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좋아해서 죽어서 기뻐서 좋아하는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기뻐했다고 한다면 그럼 다시 돌아가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또 민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잠시거든요. 야, 내가 지금 뭐 10년 혹은 2년 혹은 1년 갇혀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는 자유롭게 됐어. 아, 기쁘다. 그 기쁨 속에 나가서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데 누군가 또 반대를 하면 그를 또 밀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에요. 이젠 부지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는 부지중이었지만 도피성에 들어갔다가 나간 다음에 그땐 그건 알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흉악범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그는 마침내 영원한 살인자, 마침내 변화될 수 없는 흉악범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죽음이 나의 슬픔이 된다면 이 슬픔은 오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누구를 미치지 말아야지. 누구에게 던지지 말아야지. 누구에게 해꾸지하지 말아야지.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해 살아야지. 나도 그들을 위해 용서해야지. 나도 그들을 위해 인내해야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대하셨던 삶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도피성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도피성에 있다가 나가는 그 사람들의 존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요, 주님이 바라셨던 변화된 삶이요, 그리고 부지중에 죄를 지었던 자에 대한 하나님의 흘러오신 사랑과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상황이 바뀌어 우리는 도피성이라는 이름이 아닌 교회라는 이름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곳으로 이제 우리는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성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의 곳으로 피하여라, 피하여 오라. 죄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십니다. 이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들은 도피성에 있던 자들이 들었던 그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여기서 듣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우리를 위해 죄를 빌어주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들은 야,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살아있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죽어있지 않는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흉악범이 되어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 사람들은 어쩌면 저러고 살까? 어쩌면 저러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갈까? 어쩌면 저렇게 남을 도우려고 하고 어쩌면 저렇게 다른 사람을 희생하며 살려고 할까? 그런 삶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두 가지 유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끝끝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교회를 통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니다가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감화를 받아 이제 내가 다르게 삶을 살리라 결심하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기독교 성도들이 정말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희락하며 인내하며 긍휼하며 충성하며 절제하며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또 죄인이 들어와서 그가 자기의 마음에 감화를 받고 그가 자기 생명의 살림에 감사를 느끼고 그리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이제 이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한 번도 누구에게선가 이러한 희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그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받아 우리는 감사를 느끼고 감화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죄인으로서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변화된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때 느끼게 되는 또 여전히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레위인들이 누군가 도망자가 들어와서 이 도피성에 살면서 그가 감화를 받아 이제 울면서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제사장의 사랑은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죄인이 들어와서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가를 보면서 이제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제 기독교인 교인들에게도 그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948년 여수와 순천에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제주도에 공산당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여수와 순천에 군대가 모여서 이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그때에 이 군인들 속에 공산당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산당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에는 정체를 숨기고 있던 이 공산당들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탄압할 때에 자기의 아들 두 명이 그들에게 잡혀가서 그래서 총살을 당하고 죽은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 바로 손양원 목사님. 이 여순 반란 사건의 그 공산당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반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학교를 다니고 있던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던 그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그 다음에 손동신이라는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고문했습니다. 공산당들 그리고 이들이 신앙을 거부하지 않자 이들을 총살시켰습니다. 두 아들이 공산당의 그 총탄에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원통하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는가 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두 아들을 데려가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순 반란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또 군인들이 내려와서 그것을 진압했습니다. 진압하고 그 두 아들을 잡은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잡았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사형이 선언 원도되었어요. 근데 그 사형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나쁜 사람을 이 손양한 목사님이 탄원을 한 겁니다. 그를 살려달라고. 그를 살려주세요. 아니 왜 그를 살리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이 손양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두 아들은 예수님을 믿어 믿다가 순교해서 천국에 갔는데 이 청년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해서 그 청년을 구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명하면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원수를 제 양자로 삼겠습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제 양자로 삼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 어처구니가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청원에 받아들여져서 한재선이라는 자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이 혹 이 안재선 씨를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죽일까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못 참고 죽일까봐 그를 항상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는데 첫 두 아들이 손동인, 손동신이었는데 끝자를 따서 손인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의 양자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나타나지만 그 양자가 된 사람이 그 사랑을 벗어보려고 그 사랑을 거부하려고 애써도 이 손양원 목사님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니까 마침내 그 사랑을 받아들여 진짜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950년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애양원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 손 목사님은 피난을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교회를 지키고 있다가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교를 하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상주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그 손인신 안재선 그 양자가 바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상주가 돼서 우선껏 그 장례를 치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손 목사님은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그 악한 자를 돌이키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대제사장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그 도피성에 살면서 이 안재선 씨가 강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도피성을 가능케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이어받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이 하늘과 같은 그 사랑 안에서 이 안재선 씨가 강화가 돼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의 은혜는 그 딸 손동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이어졌는가 하면 이 손동희 권사님이 두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정신적 공황을 겪었답니다. 그 오라버니가 죽는 것이 너무너무나 큰 마음의 슬픔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증오했답니다. 우리 오라버니를 죽인 사람들. 그리고 그 범인이 잡혔을 때 뛸 듯이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범인을 오라버니로 삼은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저항했답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우리 오라버니를 죽인 원수를 오빠로 삼을 수는 없다고 그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저항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이 딸을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설득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 딸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오라버니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악한 자를 자기의 오빠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딸을 억누르고 있던 그 분노와 그 딸을 억누르고 있던 이 미움, 그것이 풀려져 버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는 평생을 저주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평생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평생 증오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딸을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니며 간증하고, 그가 다니며 증거하고, 그가 다니며 전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또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이 도피성에 있습니다. 도피성에서 우리 자신이 감화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저렇게 택도 없는 사람을, 저렇게 부족한 사람을 왜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그를 내치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느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느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생명을 바쳤느니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속에 거하면서 우리도 감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몇 번이라도 밀쳤지요. 인간적으로는 몇 번이라도 던졌지요. 인간적으로는 몇 번이라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그래,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워했던 말을 버리게 되고, 예전에 분노했던 언성을 낮추게 되고, 예전에 내 던졌던 내 손을 거두게 되고, 이제 내가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서, 이 도피성이라는 교회에서, 이 도피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신형교회에서 그 사랑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감화되어지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감화되어지는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그 사랑을 깨달아가 보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자유롭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도피성에 있지 않아도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겠다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대제사장의 의미를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도피성에 보내주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형교회가 바로 이렇게 도피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사랑을 품으며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 감사, 만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용서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하는 모든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이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로 보내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용서할 수 없었던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던 자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정말로 없애버리고 싶었던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에 그냥 가도록 버려두고 싶었던 사람들, 구원받는데 동참하지 않게 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긍휼히 여긴 것, 그들에 대한 불쌍하게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조금씩 조금씩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도피성으로 사람들을 불러드릴 때에 이곳에 와서 죄인들이 감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을 꿈꾸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저들도 그 죄악 속에서 알고 짓는 모르고 짓는 죄악 속에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들어와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일에 주님이 보내어줄 자를 보내어주시오며 또 이 속에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나갈 때 아무도 이전에 들어왔던 그 악함과 이전에 들어왔던 그 강팍함과 이전에 들어왔던 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위해 얼마나 주님이 죽으셨는지를, 얼마나 주님이 애통해 하셨는지를,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셨는지를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결심하며 다짐하며 변화된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늘 주님이 보내주시는 도피성이 되게 하시고 이 도피성을 통해 우리가 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49절.